주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사명이자 삶일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960년 지방 시골 어떤 마을에 한 가정에 첫째 아이로 딸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집안 전체가 아들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탓에 이 첫 딸 아이의 출생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집안에서 아이의 출생 소식을 듣고 집안 친척들이 그래도 해산하고 수고한 가족들에게 미역이며 소고기며 사서 방문했는데 그 집에 있던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딸인데 쓸데없이 왜 그런데 돈을 쓰냐며 가족들을 불러놓고 야단을 칩니다. 첫째가 딸이어서 속상했던 이 딸의 아버지는 안 그래도 속상하던 차에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그런 모습에 술을 들이키기 시작했고 홧김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집어던져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척추가 다치는 장애인이 되어버렸고 자라던 키는 134cm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첫딸 아이를 낳은 이후 아들 둘과 딸 둘을 더 낳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서울로 이주했는데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늘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는 고된 시집살이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그리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어머니와 매일 싸우기 일쑤입니다. 부부싸움이 심해지고 아버지는 술 마시러 집 밖을 나가고 나면 어머니는 맏딸인 그 장애 소녀에게 자신의 감정을 다 쏟아부어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분노에 찬 매질을 이어가기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란 어린 나이부터 내 동생들을 뒤치다꺼리하고 아버지 술 심부름하고 연약한 어머니,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가정일을 맡았던 이 소녀는 학교를 빠지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육성예비를 못 내는 날에는 선생님께 혼날 뿐만 아니라 학교 가는 일마다 친구들의 따돌림, 놀림거리가 되기 일쑤였어요. 겨우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여 지난 시점 삶을 비간 아버지는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픈 엄마와 다섯 아이만 남겨둔 채로 유서 하나 없이 남겨놓은 전 재산이 7만 2천 원뿐이었다고 해요. 이후에 엄마의 몸은 점점 힘들고 정신적인 어려움은 더 심해졌고 심한 날에는 그 어린 딸에게 칼을 들고 너를 죽여야 우리 집안이 풀린다고 화풀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딸은 참다 참다 참지 못해 14살의 나이에 집을 가출하게 됩니다. 14살이라는 어린 나이 그리고 장애가 있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수소문한 끝에 월급 3만 원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입주 가정 도우미, 옛날엔 식모라 그랬죠. 그 일을 겨우 얻게 됩니다. 다른 또래 아이들이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모습을 뒤에서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남의 집 살이하는 게 쉽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소년의 눈에 한 광고 문구가 들어와요. 무료 직업 훈련생 모집, 양재 편물 자수 미용 6개월 가정. 이 소년은 그 문구를 보고 가사 도우미로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들어 직업훈련 학교에 편지를 써봅니다. 저는 이런 이런 삶을 살아왔고 어린 나이에 이런 처지에 있는데 저도 가면 배울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 아이의 편지를 받았던 그 직업 학교가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섬기던 학교였대요. 이 아이의 사연을 듣고 그 아이의 허락을 입학해줍니다. 입학을 허락해 줍니다. 6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계 편물 기능사 3급 자격증을 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장애인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해주는 그 직업학교의 선생님들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한 선생님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되어주실 거야.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예수님이 뭔지 잘 몰랐으나 선생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돼요. 직업학교 졸업한 후에 자격증이 생겨서 편물공장에 취직하게 되고요. 장애인의 몸으로 힘든 강도의 노동이었지만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의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믿음 생활을 쌓아가던 이 소녀에게 그 직장에서 전국 장애인 기능대에 나갈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기술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고 기술을 배운 지 채 2년이 안 된 어린 소녀가 장애인 기능대회에 나가게 됐고요. 첫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기회가 주어지면서 4년 후에는 전국 기능사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요. 장애인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기도 해요. 당시에 신문과 방송에서 이 소년의 기사들을 다루었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과 장애라는 그의 열악한 배경을 딛고 나서 믿음으로 이뤄낸 그녀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믿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134cm의 작은 거인 김혜영 씨입니다. 다 자란 키가 지금도 134cm입니다. 김혜영 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감사의 열매를 누리는 것은 누구나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허락해 주셨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하게 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만큼이나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강을 건널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를 건너는 거겠죠. 한강을 건너가려면 한강에 있는 수많은 다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건너가면 되고 작은 개천을 건너도 개천 위에 놓여 있는 강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 위에는 그런 다리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방법은 강폭이 좁고 유속이 약하거나 강 수위가 낮은 곳을 찾아서 그런 때를 기다리며 건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 상류를 찾아 올라가 봐서 강폭이 아주 좁아서 뭐 한 2, 3m면 건너면 되는 곳, 아니면 수심이 얕아서 어른 다리 밑으로 건널 수 있는 곳, 아니면 가뭄이 와서 가물 때 물이 줄어들고 줄어들 때를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 시기와 맞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실 이때에 요단강이 어떤지를 15절에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장 수위가 높아질 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요단강의 물은 강둑에 흘러 넘칠 정도로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성서지리학자들이 연구해놓은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보면 보리를 추수할 무렵인 3, 4월경에는요 비도 많은 때이고 헤르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 밑으로 내려오는 때여서 좁을 때는 30m였던 광폭이 최대 넓을 때는 1.6km까지 늘어나는 때라고 합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군요. 강폭이 자그마치 50배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1.6km, 1600m. 깊이도 최소 3에서 4m 이상. 물살도 빨라서 빠른 곳은 시속 16km까지 되던 시기였다고 해요. 아이나 노인들, 여인들도 있었고요. 아니, 건장한 남자도 건너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건널 수 없는 환경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문제인데 넘어서야 하는 일인데 내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서 그저 바라만 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가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을 건너려고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다. 백성 앞에 뭐가 나아간다고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물살로 출렁거리는 강을 건널 때 너무 다급하고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사실 그 문제에 매몰되는 습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문제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커져가더니 어느 순간 그 문제 안에 갇혀있는 나를 만나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위기가 어려움이 극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도 앞서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며 시선을 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집중할 수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깨어진 돌판, 만나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언약궤에 들어있는 이 상징들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과 우리의 부패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회복하며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든지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나 자신을 항상 거울을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수와서 3장에 보면 언약궤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5번의 등장이 백성들 앞에 언약궤가 먼저 나아간다는 걸 꼭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먼저 앞서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네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우리의 문제는 더 커질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의 문제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장해 주심을, 그 은혜임을 누리며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삶의 문제 앞에 고민하는 것들이 있다면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지금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지금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물가에 잠기자마자 일어나는 일은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멈추게 되었어요. 여매로 흘러나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 건너가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그것을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조건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결과를 보여주면 그 결과에 따라 내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 뭐 할 수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고 나면 제가 뭘 헌신할지는 그때 생각해 볼게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건 사람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두 딸 이제는 다 컸는데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그 둘째 딸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 색연필 좀 빌려줄래? 그러면 딸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거 빌려주면 아빠 뭐 해줄 건데? 그 색연필도 내가 사준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 해주시면 제가 생각해 볼게요. 아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제발 공부 좀 해라. 이거 엄마 아빠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몇 등 하면 엄마 아빠 뭐 사줄 건데. 내가 뭐 하면 뭐 해줄 건데. 뭐 하면 뭐 해줄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전히 요단강은 범람하고 멈추지 않은 물살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조금 잦아들게 해주시면, 물살이라도 좀 간단하게 줄어들게 해주시면 아니, 조금이라도 내가 건널 수 있는 뭐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에요. 범람하는 상태에 있는 요단강 앞에 하나님 앞에 발을 내디디면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딤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 걸음의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 아니, 말씀하고 계세요. 발이 물가에 잠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막연히 하나님의 일해 주실 때까지만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문제 앞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디는 결단, 순종의 한 걸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도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7절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서 지금까지 보아왔던 언약궤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언약궤의 위치는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언약궤의 위치는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언약궤는 제일 먼저 들어갔다 제일 뒤에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모습,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 언약궤를 통해 볼 수 있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따르기를 고백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호수아 3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이고요.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스스로를 성결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의 헌신입니다. 그건 오늘 17절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 처음 시작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들어갔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 땅을 다 건너갈 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30분? 1시간? 반나절? 아니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학자들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적을 때는 수십만, 많으면 200만까지 계산합니다. 저희가 처해 있는 성남시 100만 인구거든요. 두 배 이상. 1.6km에 이르는 강을 그 많은 인원이 다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헌신에 의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가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계셨으며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고 헌신했던 모습이 함께 했다라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찾아봤는데 제사장들이 그걸 교대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안 보여요. 실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여쭤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어요. 나의 자녀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또 우리 집안 목장을 향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인내함으로, 헌신함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준비되어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과도 함께 하셨고 사명자로 인내하며 부르신 자리에 헌신하는 제사장들과도 함께 하시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끝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성결케 하는 삶, 인내와 헌신으로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는 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인내로 드려지는 결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해드렸던 김혜영 씨는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삶의 자리에 성취되어진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더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려서부터 학교를 못 다녔던 한이 있어서 대학이라는 곳에 도전해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열심을 내어 준비하고 용기를 내어 시도했으나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게 돼요.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그동안에 쌓여 있었던 육신의 힘듦, 마음의 어려움들이 몸으로 다가와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계속 누워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지금껏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김혜영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답니다.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을 가면 어떻겠니? 김혜영 씨는 그때서야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디선가 보았던 모집 광고 문구가 하나 또 떠오릅니다. 그 어린 시절 자기를 구원해줬던 광고가 보였던 것처럼 그에게 떠올랐던 광고 문구는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보츠와나 직업학교에서 일할 양재 및 편물교사 단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월 10일까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지금도 보츠와나는 저희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니까 월급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낯선 곳이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고 장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곳이지만 직업학교에서 일할 양재 및 편물교사라는 단어가 자기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걸로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키셨던 걸 기억했거든요. 무엇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이 들어서 그곳에 연락을 했는데 그 연락했던 날이 벌써 마감 기간보다 훨씬 지난 1월 중순경이었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광고를 낸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마감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았더니 한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사무실이었고요. 마감 시한이 훨씬 지났지만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어딘지도 모를 나라에 돈도 주지 않는 곳에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김혜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 담당자와 한참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워왔고 이런 자격이 있고 이런 훈련을 받아왔고 이것이 이렇게 떠올라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김혜영 씨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선교 담당자가 당신은 이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군요. 따로 훈련받을 필요 없겠네요. 당장 다음 달에 들어가 보시죠. 급하게 채비를 하고 2월 20일 개학에 맞춰서 낯선 땅 아프리카 보츠나로 가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다 쓰러져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나아갔던 그 결단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다시 바꿔버려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작은 마을 굿호프 마을이라는 곳에 선교사가 세운 직물학교에 교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6개월 단기 봉사자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현지 아이들에게 직물과 편물 기술을 가르치면서 보내기 시작한 시간이 14년이나 지날 동안 그곳에 머무릅니다. 6개월 단기 봉사로 들어갔던 곳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현지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선생이 되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중간중간 후원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없어서 문을 닫을 위기가 되면 한국으로 나와 후원을 부탁하고 뛰어다니는 일도 했고요. 학교가 안정되고 성장하는 일에 혼신을 다해 드려집니다. 그렇게 학교가 안정되고 성장한 이후에 200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40이라는 나이에 뉴욕에 있는 나약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2009년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국제사회대학원을 입학하고 졸업하게까지 됩니다. 어려움에 있던 이들을 섬기기 위해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삶을 들여졌다가 지금도 그녀는 미랄복지재단의 희망사업 케냐 본부장으로 보츠나와와 케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에서 사회복지와 선교를 접하는 선교사회복지사, 현장 선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작년에 케냐에서 보츠나와 사역과 함께 현지에서 진행된 컨퍼런스 모습이래요. 키는 여전히 134cm입니다. 장애와 가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던 그녀. 순종으로 걸음을 내디디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디려지고 있는 작은 거인 김혜영 선교사. 그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나도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수많은 자리에, 가정에, 직장에, 사역의 자리에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장애물들, 문제들, 힘듦들을 만나게 될 때 주저앉기보다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내디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